사무엘상 2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람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지만 중요한 만남, 결정적인 만남,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만남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좋은 만남, 선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 향기로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첫 번째 사무엘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서 8명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생긴 것도 그럴듯하고 키도 컸지만 사람의 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막내인 다윗에게, 아직까지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죠. 나중에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로 피신합니다. 사무엘은 그를 받아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새롭게 비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그야말로 친구의 우정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음을 다윗에게 선물로 그냥 베풀어준 친구예요. 가장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시점에 요나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찾아와서 다시 그를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과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이에요. 정말 많은 만남이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지만 다윗은 그야말로 그런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복 중의 복이 사람 잘 만나는 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기도를 꼭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나는 것 그렇게 섣부르게 그냥 함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우리는 이 앞에 다윗이 결심하고 지금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나발에 있는 집에 남자를 살려두면은 제가 벌을 받고 또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아주 나발 집안의 남자들 씨를 말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하고 본인도 칼을 차고 그리고는 질풍노도처럼 달려오는 것이죠. 이제 갈 길은 정해졌고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길을 나선 것이죠. 근데 이 길을 막아 섰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물론 지혜롭게 그 앞에 급히 마련한 선물이지만 양식을 잔뜩 나귀에 싸서 그 선물을 먼저 보게 만듭니다. 다 굶주린 사람들이니까 우선 이게 먹을 걸 보면 잠시 멈췄겠죠. 그 시간에 잠시 뒤따라오던 이 아비가일 일행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모습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그냥 엎드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단 무장을 늦추게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한 여인이 그 앞에 와서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여인이 무슨 큰 죄가 있어요? 나발이 그냥 은혜를 수치로 갚았을 뿐이고 나발 때문에 화가 났을 뿐이고 그 여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 말을 열어가는 첫 번째가 분노한 사람,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다윗에게 그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비가일을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먼저 어떤 사태, 위급한 사태, 급박한 사태 이런 사태의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답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아름다움, 남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는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우리 자신을 꾸미고 그냥 우리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찾는 기준이 바뀌었지만 아름다움은 진리나 선함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미인대할 때 진선미 나눠서 뽑지만은 진선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특성이에요. 따라서 이 아비가일은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말이죠, 남편이 저지른 잘못, 아니 그 온 집안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의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다윗과 그 일행의 전이 그냥 불사르고 싶다고 하는 그런 폭발적인 분노가 반감되는 거예요. 어쩌면 칼을 쥐었던 손에 힘이 쑥 빠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니 모든 사태의 책임이 이 여인한테 있다면 우리가 이 여인 한 사람 죽이려고 이를 엄청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 길을 달려가야 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실로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책임을 져야 할 때 수치를 겪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책임지는 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추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내 책임으로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성숙함의 열매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져서 십자가 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죄 없이 주님을 따랐지만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죄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나누겠다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인가?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 죽기 위해 온 여인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칼을 차고 지금 달려오는데 한 여인이 뭘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칼이 한번 번덕이면 목이 떨어질 판인데, 따라서 지금 본인이 와서 말이죠, 이 여종에게 얘기해 주시고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나 이 말하는 순서는 사람의 용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담대함으로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야 입을 열 수 있는 얘기고 발을 뗄 수 있는 걸음이에요. 집에서 왜 그 나옵니까, 여자가? 계속해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불량하다는 게 잘 우리가 쓰는 단어예요. 듣는 단어. 성경에서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나발은 어리석다는 뜻이죠. 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에? 그 사람을 개의치 말라,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꼭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름이 나발이더니 그야말로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뭐라고요? 여종은, 여종이라는 말은 여자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녀를 말합니다. 하녀.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 주라고 칭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하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종관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이 보낸 그 소년들, 젊은이들, 부탁하러 온 사람들 제가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부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 비천하고 가치 없고 그런 예? 불량배나 마찬가지인 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외간 남자한테, 처음 만나는 남자한테 자기 남편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겁니까? 무슨 이런 아내가 다 있어요 하고 흥분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 목이 떨어지는 판이고, 한 사람의 목이 달아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에요. 어떻게 이 분노를 멈추어 서야 할 것인가? 그건 당신이 이 행동이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하는 어리석음, 어리석은 사람을 어리석게 다루는 어리석음, 그게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는 우선 이 사태의 출발 원인이 어리석은 자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인지 몰라요. 사실 다윗은 차지 말았어야 할 칼을 찼어요. 죽이려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나선 걸음이에요. 이것 자체가 다윗 안에 있는 나발이 분노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 안에 있는 어리석음, 다윗 안에 있는 분노가 지금 폭발한 거라고요. 이게 분노가 지금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이 폭발을 한 거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 내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달려드는 이 다윗의 모습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어리석게 한량 없는 보편적인 한 예? 남자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지금 아비가일은 그걸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왜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하느라고 어리석어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여, 내 주여. 오늘 여러분들이 내 주를 세보면 오늘 이 번역 짧은 아비가일의 얘기 가운데 내 주가 무려 25번이 나와요. 계속 내 주라고 표현을 해요. 내 주는 잘 안 들어. My Lord죠. My Lord. My Master. My Master.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제를 보면은 아도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도나이는 복수형이에요. My Masters가 되는, My Lords가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는 어떤 힘의 근원, 권능을 말할 때 복수로도 잘 표현해요. 그래서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가츠라는 신들이 복수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수적 개념의 단수조차도 복수로 표현함으로써 그분의 권능, 능력, 힘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아돈이라고 하는 로드, 베스트라는 표현 중에서 아도니 하면은 마이 로드가 되는 것이고 아도나이는 마이 로드 복수가 되지만 통칭적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아도니는 인성을 가진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대하여,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할 때는 아도니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게 원문을 보면 14번이 나옵니다. 아도니라는 표현이.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꾸 내 주를 반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25번으로 없는 단어가 늘어났어요. 여종도 아마라고 하는 이 여종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5번 나오는데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6번이 나와요. 이거 세느라고 내가 이제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원문을 찾아세고 한글말 개역 성경 찾아세고 또 다른 성경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된 거는 원문에 없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내 주라고 표현하고 나를 여종,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극존칭과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대비되는 관계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여러분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고 맙니다.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고 자기 자신을 가장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적의가 사라지는 것, 분노가 사라지는 것,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아비가일은 내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도 살아계시다. 이 둘 다 살아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권위의 원천으로 할 때 우리는 살아계심을 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내가 지금 온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담대한 표현입니다. 예. 그야말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고 지금 달려오는 이 일행을 향해서 내가 막아선 것은 여러분 칼도 한 자루 없고 아무 방비가 없는 아무 무장이 되지 않은 한 여인이 와서 가로막아설 때 여러분 가로막아선다고 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지 인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막아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번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제 아내하고 언쟁을 하면 어떻겠어요? 당신은 목사야.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뭐.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저도 이제 열 받으면 당신도 사모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싸우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또 혹은 사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시비가 일 때도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며. 라고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넌 누구냐? 넌 내 앞에서 누구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면은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듣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듣거나 또 성령의 음성으로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거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깨워 주신단 말이에요. 너 왜 그러고 있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조금만 예민하면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된단 말이에요. 당신을 가로막은 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로막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럼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아첨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남편 나발이라는 이름을 들먹이지만 당신을 해하려고 당신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당신이 해하는 것은 나발과 같이 되는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비가일이 왜 이런 원수를 직접 갚지 마십시오. 분노를 친히 복수로 갚는 일은 그만두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왜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이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한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대로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골리앗을 죽인 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원수나 보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 그게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 골리앗과 상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한 것인가, 내 어줍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분노한 일인가를 잘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건 뭐예요? 본인이 지금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 그 미묘한 경계를 우리가 놓치면은 신앙 안에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죽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터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일이에요. 본질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원사의 큰 흐름, 구원사의 섭리 가운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이 아비가일은 그 소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 함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은 우리 모두가 오늘 눈여겨보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예물 얘기를 꺼냅니다. 27절 28절에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니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이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예물은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 소년들에게 나눠줘라. 다 나눠주기는 어렵겠구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달라 라고 거듭 확인차 얘기를 하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용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전하는 입술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건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얘기예요. 다윗은 이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분노한 것은 그가 사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무 낙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사무엘, 인생의 가장 큰 멘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나 마찬가지인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단 하나의 친구라고 할 만큼 허물 없이 내던 요나단도 이제 헤레 수풀에서 한번 만나긴 했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어쩌면 그는 긴장되고 초조한 시간 속으로 빠져든 것이죠. 사무엘도 떠났고 요나단도 이제 다시는 내 친구로 만나기 어렵고 나는 천의 고아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방어벽이 너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자존심의 벽이 높아지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을 때는 분노를 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에게 그냥 확 분노하고 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이 소명,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집을 든든히 세운다.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인지 몰라요. 아니, 꼭 들어야 할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또 해줍니다. 이건 지금 다윗이 꼭 들어야 할,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그래야 여유로워지니까, 그래야 분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더 한번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야,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되도록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여인이구나. 다윗이 누군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여인이구나. 다윗을 연구하듯 살펴본 여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왜 이 사울이 저렇게 쫓는데도 안 잡히고 저렇게 있는지를 잘 안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싸서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그리고 저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저자가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물맷돌을 던져서라도 다윗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리실 분이구나. 이걸 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대체 적어도 결혼하려면 이런 정도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뭐 그 집에 뭐 돈이 있나 무슨 배경이 어떤 이게 아니라 저 남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가? 아,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좀 고개라도 끄덕이고 결혼을 잘못하셨으면 다시 한번 회개라도 하고 이런 표정이 돼야 설교가 더 흥이 나지 않겠어요? 이 아비가일이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뭐 다 부모가 정하면 결혼했죠. 신여성이 아니니까 부모가 정한 대로 결혼했겠지만 나발한테 갔는데 시집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나발이라는 남편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할 때마다 그 남편을 보고 분노하고 그 남편을 야비하다고 비난하고 그 남편과 싸웠으면은 그 여인도 나발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눈이 떠진 까닭은 뭐예요? 나발과 같은 남편을 살아도 나발스럽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본인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을지라도 어리석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모진 시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독재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독재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닮아야 할 사람을 닮게 된다고. 그런데 나발과 살았지만 이 아비가일은 남편을 닮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놀라운 여인이 된 것이죠. 이런 이 아비가일 같은 남자도 며칠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적절한 표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회복되는 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던 기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신이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물맷돌로 당신의 대적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그의 인생 전체가 확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 몇 마디로 인생을 자살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말 몇 마디로 인생 아주 시궁창에 빠진 것만 같은 인생이 정말 밝은 햇빛 가운데로 걸어나게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이요, 그리스도인의 혀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이유요, 그리스도인의 말에 능력 있는 까닭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뭘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날마다 결정하는 것이죠. 3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칠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구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기승전결이 분명한지 몰라요. 현재, 과거, 그리고 앞으로 전망. 당신이 지금 여기서 멈추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왕이라고 쓰면 지금 반역되는 겁니다. 지도자란 통치자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지도자라는 표현은 일반적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후회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만은 친히 보복하는 것을 후회할 그런 후회의 건덕지가 없어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못을 박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주를 하나님께서 후대하실 때 주의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남 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의 이 장점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금방 돌이킬 줄 알아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구나.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실수 안 해서도 아니고 무슨 뭐 혈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속히 시인하고 돌이킬 줄 아는 거. 이게 놀라운 다윗의 능력이에요. 솔직하죠. 야, 당신이 안 왔다면 나발에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와서 다 살아나게 되었다. 자, 집으로 평이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6절 이하예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 이 아비가일 참 놀랍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본인이 해결하고 나서 와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왕이 될 사람은 쫓아보내고 왕 무릎 발 근처에도 못 갈 자기 남편은 지금 왕이 벌이는 잔치를 벌여놓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대취해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를 보고 보통 사람 들어오면은 뭐야 속이 뒤집히잖아요. 이 멍청아, 너 지금 죽다 살아난 거 알기나 해? 근데 아침에 정신 술 깰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듣는지 몰라요, 제 경험에 따르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같은 말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실컷 울고나도 운 줄도 몰라요. 그때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나발을 보고 쭉 알았으니까. 그리고 정신 깨고 술 깨고 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어휴, 이게 뭐 어떻게 됐어요? 낙담하여 몸이 돌과같이 됐다는데 이 표현은 오늘 일부 예배를 설교하신 과거 심장 전문의 안신기 목사님의 병명 진단에 따르면 심장마비 후에 뇌사 상태로 들어가서 열흘 후에 사망한 거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참고하실 분 일부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9절 이하에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족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나발이 열흘 후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상이 7일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7일간 있다가 다시 재가해도 괜찮았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어쨌건 이 아비가일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삶 전체가 아름다움이 가득한 여인이에요. 뭐 외모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마치 그 마온 광야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무지개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이 광경이 떠올랐어요. 아, 이 광야에, 척박한 광야에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거는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삭막한 세상 가운데 소망의 무지개가 되듯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 아비가일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를, 아비가일이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조금 긴 글이지만 제가 좀 압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난파당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들 중에 이것을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도 난파를 당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난파란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방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속에 거만한 자아는 불끈해져서 두고 보자고 난리다. 대개 의분으로 무장해서 말이다. 자신에게 쌓여버린 우리는 스스로가 규정한 정체성이 침해받자 분을 내는 것이다. 마음과 자아상에 상처를 입었다며 보복하겠다고 벼른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두고 보자.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품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난다. 아이나 친구 혹은 낯선 사람, 구름이나 노래 혹은 향기. 이것들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준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의 이런 감정과 행동은 나의 참된 정체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는다. 우리는 자신에게 쌓여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기에 쌓여있는 존재임을 보게 된다. 나발은 기껏해야 우리 삶의 본문에 들어올 수 없는 각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저는 이 본문과 각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아, 우리 인생에는 본문에 낄 수 없는 각주가 있구나. 나발 같은 인생을 우리 본문에 써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사람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게 뭐 여기 뭐 유진 피터슨은 뭐 향기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뭐 아름다운 웅장한 자연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비가일로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치유로부터도 회복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니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은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아비가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이 멈춰 세울 때 멈춰 세우고, 가게 할 때 가게 그 걸음을 옮기면 우리는 결코 나발처럼 어리석은 생애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비가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이름의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를 기쁘게 하다지만, 저는 아비가일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기뻐한 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 삶의 본문에 끼워넣지 않고 각주 정도로 밀어둘 수 있는 것, 책의 제일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써놓을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두 절이 더 있어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첫 번째 아내는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이죠. 다윗이 싫으니까 강제로 발디라는 사람한테 강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두 번째 만난 여인이 이스라엘의 아이노함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유다 지파의 딸이에요. 미갈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보면 사울은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미갈을 데려왔어야 하고, 다윗은 베냐민 지파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유다 지파의 정치적 배경과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두 번째 결혼을 했고 세 번째 아비가일을 데려오는 것이죠. 뭐 덕분에 나발의 재산도 다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죠.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내는 8명이 나옵니다. 어쨌건 아비가일은 더 이상 기록이 잘 안 되지만 길르압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은 것으로 기록은 마무리되지만 이 아비가일의 생애의 모습을 보면 그의 향기는 잔잔하게 그윽하게 다윗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꼭 더 유명해져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꼭 더 이름을 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역이 비록 단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역이라도 충실하게 다 완수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미션, 소중한 이 사명을 아비가일처럼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는 누구를 찾아가는 아비가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 제게 오신 이 아비가일과 같은 성령님의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 날마다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넉넉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어리석은 자녀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늘 성령 하나님 그 음성을 쫓아 따라가다가 우리가 아비가일 되어야 할 때 마땅히 보내시는 걸음을 따라 정말 힘든 사람, 낙심한 사람, 몸이 굳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참된 아비가일과 같은 삶과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